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가족들과 먹을 채소를 키우며 도심에서 여유를 찾으려는 도시 농부들이 최근 잇따른 서리 피해를 호소하고 있대요. 추운 날 내리는 그 서리 말고요. 열매를 몰래 따가는 그런 서리 이야기인데요. 요즘 채소값이 자꾸만 치솟으면서 이런 일이 아주 빈번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텃밭이라지만 짬을 내서 오가며 쏟아낸 땀의 결실이 소중하기는 시골의 전업 농부들 못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구나 올여름에는 폭염이 웬만했나요? 그걸 다 견뎌가며 키운 자식 같은 농작물인데 하루아침에 홀랑 훔쳐가 버리다니요. 이건 뭐 마트 판매대에서 채소를 훔치는 것과는 차원이 또 다르죠. 봄에는 냉해, 한여름엔 폭염. 이제 조금 수확할 만하니까 때늦게 찾아온 폭우로 내내 애태우고 계실 모든 농부님들. 부디 이런 서리꾼들 잘 피하셔서 무사히 수확의 기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8월 31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8월 31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윤기원님이 신청하신 이미자의 지평선은 말이 없다 전해드렸습니다. 치솟는 채소값 때문인지 아니면 뭔지 도시 농부들이 폭염을 견디면서 키운 채소들을 서리에 가는 절도범들이 요즘 부쩍 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도시 농부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서리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계속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허수아비 대신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가꿔서 나누기 위해서 흘린 이 땀의 대가를 이렇게 함부로 짓밟는 사람들 때문에 허수아비의 낭만조차 누리기 힘든 일이 돼버린 건데요. 근데 도심 텃밭은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서 피해를 하소연해도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해요. 뭐 이런 피해는 사실 시골의 전업 농부들도 수확철마다 겪는 일이라고 하는데 요즘 게다가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이런 농작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냉해, 폭염, 이제는 폭우까지 다 견뎌내고 겨우 수확하게 된 건데 아무리 도둑이라고 해도 이건 진짜 너무 양심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 일어나서도 안 되겠고 또 농사 짓는 분들은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31일 금요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의학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생활 속의 한방에서는 우리 몸과 건강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식중독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주세요. 연민주 리포터의 의학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의학계의 새로운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연민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의학정보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이 불판에 지글지글 굽는 고기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때로는 이 뜨겁게 달궈진 숯불을 이용해서 구워도 참 맛있는데요.
그렇죠.
이 소식을 들으시면 좀 망설이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석탄이나 나무, 숯 같은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게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이 요리를 즐겨 먹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더니 고체 연료에 노출되기 시작한 이후 10년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씩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고요.
네.
또 고체 연료를 30년 이상 사용할 경우 10년 미만으로 사용한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2%나 상승했습니다. 또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뭐 가스나 전기 같이 비교적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반대로 10년마다 사망 위험이 5%씩 낮아지는 것도 확인했는데요. 연구팀은 고체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기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을 거라면서 이 일상적으로 고체 연료를 쓰는 사람은 하루빨리 가스나 전기 에너지를 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수치나 나무, 석탄 같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가스나 전기 레인지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씩 고기를 먹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식당 등에서 일하시면서 숯불을 자주 접하는 분들은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 내용 살펴볼까요?
네, 우리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자주 하는데요.
그쵸.
잠도 제대로 자야 진짜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의 연구팀이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이 못 되거나 토막잠 또 짧은 잠을 자주 자는 사람은 동맥경화의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건강한 중년의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7일 동안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평가하면서 다리와 목, 동맥의 동맥 경화를 3차원 초음파로 측정했더니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로 가장 짧은 그룹이 7, 8시간인 그룹보다 동맥 경화 발생률이 27% 높았습니다.
네.
또 수면 중에 잠이 자주 깨는 토막잠 빈도로 이 조사 대상자들을 5그룹으로 나눴을 때 토막잠이 가장 잦은 그룹이 가장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하지동맥과 경동맥의 경화반이 나타난 곳이 34%나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제대로 잠이 들 때는 혈압이 1, 20% 떨어지면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이 기능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 위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수면 시간이 짧고 또 자주 깨는 토막잠을 자는 사람일수록 동맥경화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잠은 정말 많이 자는 것보다는 제대로 자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결과인데요. 오랜 기간 불면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의학 정보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손톱과 발톱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흑색 조갑증이 악성 종양인 흑색종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별하는 진단 방법을 찾아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피부 확대경을 통해서 이 흑색 조갑증의 형태와 크기만 관찰해도 이 흑색종의 여부를 예측하는 진단 방법을 고안했다는데요.
네.
흑색종은 피부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종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고 전이 가능성도 큰데요. 현재까지는 뭐 가족력이나 과거의 질병, 또 손발톱 주위의 색소 침착, 손발톱 모양 이상 등이 위험 인자로 제시됐지만
네.
정확한 진단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2013년부터 5년간 흑색 조갑증 환자들의 자료를 분석해서 그중에서 흑색종으로 진단이 된 환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건데요.
네.
이 흑색 조갑, 이 손톱과 발톱의 검은 선의 너비가 3mm 이상인 경우, 또 다양한 색깔을 띠는 경우, 비대칭성을 보이는 경우, 또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주변에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 등이 이 흑색종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로 분류됐는데요. 연구팀은 이 기준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손발톱의 조직 검사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손톱과 발톱에 검은 줄이 나타나는 흑색 조갑증, 이게 악성 종양인 흑색종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피부 확대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밝혀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손톱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건강상의 염려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직검사보다 조금 더 쉽고 또 빠른 진단으로 걱정을 덜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나이가 들면서 이마 주름이 깊게 패여서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이마 주름이 단순히 미관상으로 신경이 쓰일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프랑스 연구팀이 같은 연령대에 평균보다 깊은 이마 주름이 많은 경우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연구팀이 32세와 42세, 52세 또 62세의 건강한 사람 3,200명을 대상으로 이마 주름의 깊이와 수에 따라서 0점에서 3점을 부여하고 20년간 경과를 추적했더니 이 이마 주름이 깊어서 2, 3점을 받았던 사람은 0점을 받았던 사람보다 심장병 사망 위험이 1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또 조사 대상자 3,200명 중에 20년간 233명이 사망했는데 2, 3점을 받았던 사람 중에 15.2%가 숨진 것으로 확인된 반면에 1점 집단의 사망률은 6.6%,
네.
또 0점 집단의 사망률은 2.1%에 그쳤는데요. 이 뭐 귓불 주름이나 대머리, 눈꺼풀 반점 이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각적인 생물학적 지표, 이 바이오 마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번 이마 주름은 아주 간단하고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바이오 마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래에 비해서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을수록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마 주름이 미관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면과도 연관이 있다니 굉장히 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는데요.
네.
공복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그런데 이 공복혈당의 변화가 크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중앙대와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이 국가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2년간의 공복혈당 변화가 8년 후에 심혈관 질환 발생과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처음에는 공복혈당이 정상이었다가 2년 후에 당뇨병 의심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두 차례 모두 정상으로 나온 사람들보다 8년 뒤에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0% 높았고요. 총 사망 위험도 56%나 치솟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또 처음에 공복혈당 장애를 진단받았다가 2년 후에 당뇨병 의심으로 악화한 사람들도 심근경색 위험이 65%, 총 사망 위험이 16% 상승했는데요. 연구팀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혈당이 높아지면 주후 심근경색 및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로 확인된 만큼 평소에 혈당 조절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공복혈당의 변화가 심하면 향후 심뇌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병은 도미노처럼 하나가 찾아오면 또 다른 것이 잇따라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혈당 관리 꾸준히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청소년기에는 한 번쯤 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네.
이 어른이 될 때까지 먹지 말아라 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 10대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향후에 치명적인 전립선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이 전립선암 조직검사 경험이 있는 퇴역 군인 650명을 대상으로 10대, 20대 등 이렇게 10년 단위로 한 주간의 음주량이 얼마나 됐는지를 조사했는데요.
네.
15세에서 19세 사이에 일주일에 소주 7잔 용량의 알코올을 섭취한 사람들은 공격적인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40세에서 49세 사이에 비슷한 알코올을 섭취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비해서 3배나 높았습니다. 또 일생 전체로 볼 때 음주량이 많은 남성들도 공격적인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이 공격적인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전이 속도가 빨라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인생 초기에 많은 알코올을 섭취한 남성은 으레 죽는 날까지 계속 과음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네.
또 이 사춘기에 급속도로 발달하는 것이 전립선이기 때문에 사춘기 중에 이 발암 물질에 노출된다는 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청소년기에 습관적인 음주를 시작하게 되면 향후 치명적인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청소년기는 모든 신체가 한창 성장 중인 시기잖아요. 평생의 건강을 위해서 잠깐의 유혹만큼은 슬기롭게 물리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볼까요?
네, 흔히 이 키의 높이 때문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마시는 공기가 다르다고들 하죠.
맞아요.
그런 말을 뒷받침해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영국의 연구팀이 유모차에 탄 아기들은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실 위험이 어른보다 60%나 크다는 사실을 분석해냈는데요.
예.
아기들이 유모차에 탔을 때 얼굴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0.55m에서 0.85m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m 이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기들이 더러운 공기를 어른보다 많이 들이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기들이 이제 막 자라나는 중이라는 건데 오염된 공기는 높은 수치의 독성 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신체 조직이나 면역 체계는 물론 두뇌 발달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도 큰데요.
네.
연구팀은 물론 공적 차원에서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도 선행돼야 하지만 뭐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울 때 커버를 씌우거나 또 번잡한 도로나 버스 정류장 같이 오염도가 특히 높은 곳을 피하는 정도가 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군요. 유모차에 탄 아기들이 어른에 비해서 오염된 공기를 마실 확률이 6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모차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라면 대기오염이 심한 장소에서는 유모차 커버를 꼭 씌워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최근에 발표된 의학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해주신 연민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2568번 쓰시는 분이 듣고 싶다고 하신 곡입니다. 최헌의 노래예요. 가을비 우산 속.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혹시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게 궁금했다는 점이 있으시면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 주세요.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5586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약 복용할 때요,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하셨습니다.
예, 그 한약을 복용하고 싶은데 먹지 말라는 음식이 너무 많아가 불편하다.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근데 한약을 복용할 때 어떤 먹지 말라는 금기 식품이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약하고 맞지 않는 음식. 즉 다시 말하면은 한약의 약효를 방해하는 음식은 피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약발이 안 받지 않습니까?
아, 네.
그죠? 그래야만 약효가 제대로 발휘가 돼서 치료를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부작용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병이라든가 체질에 따라서 피해야 될 음식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왜냐? 이 음식에도 각기 성질하고 약효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음식을 먹어서 그 질병이 또 악화되거나 또는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도 적지 않고요. 또 특정 음식을 먹으면 질병 악화되는 경우 꽤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보약의 경우에는 뭐 체질에 아주 맞지 않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막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무엇이든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약 드실 때 과식하는 건 안 되죠.
그리고 흔히 한약 먹을 때 금하는 음식이 주로 고기라든지 술 같은 거 아닌가요?
아마 연세에 지금 많으신 분들 예전에 한약 방에 가서 한약 지어 올 때
네.
뭐 옛날에는 한약방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은 대부분 한의원인데 그럴 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저주면을 금하세요. 이런 말을 아마 많이 귀에 들었을 겁니다.
예.
개는 닭개자, 네. 저는 돼지고기 젖자, 네. 주는 술주, 면은 국수를 비롯한 국수 면자인데 국수를 비롯한 밀가루 음식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한약 복용할 때마다 무조건 개, 저, 주면 이거를 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또 이 네 가지 말고도 그 말 음식이 또 더 있긴 합니다.
예.
자, 우선 왜 닭고기가 안 되느냐.
네.
닭고기가 열을 일으키고 따뜻한 성질이거든요.
그쵸?
또 풍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이 많은 분들은 안 되겠죠.
예.
또 닭고기를 먹었을 때 열이 많은 분들은 피부가 가려움증이 생긴다거나 종기라든가 부스럼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병이 있을 때는 이 닭고기라든가 양고기라든가 염소고기 같은 따뜻한 성질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비린내 나는 생선이라든가 자극적인 음식도 그런 경우에는 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열을 일으키고 담을 생겨나게 해서 그 피부 병 같은 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술은 거의 뭐 모든 급성병이라든가 열성병 그리고 대부분 질병에 술 마셔도 괜찮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아, 물론 이제 질병에 따라서 아예 한약 자체에다가 술을 넣어서 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타바상 입었을 때는
네.
의혈이 빨리 빠져나오도록 물 반 술 반 넣어서 달여야만 약효가 잘 받아서
네.
의혈이 잘 빠져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또 술을 조금 넣어서 약효가 잘 전달되도록 해가지고 치료가 잘 되도록 술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밀가루가 왜 안 되느냐 질문하셨는데
네.
밀가루가 성질이 기를 막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쌀밥 먹어서는 잘 안 차는데
네.
밀가루 음식 드시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이 나이 들어서 아, 나 밀가루만 먹으면 안 좋더라.
네.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밀가루는 조금 먹으면 괜찮은데 좀 더 먹으면 막히게 합니다. 기의 통을 소통을 막아줍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뭐 기가 소통이 잘 안 된다. 적다시 말하면 운동량이 적은 분들이죠. 그리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밀가루를 피해야 되니까 한약을 드실 때 한약 먹는데 밀가루 먹어서 소화 안 되면은 한약도 소용없겠죠. 그래서 먹지 말라게 되는 거.
그러면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성인병 유발이 쉽다. 그래서 고민하기도 하고
예.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습기라든가 담을 생기게 할 수 있고 또 기름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약에서는 풍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풍열이 뭐냐 요즘 말하면 풍기입니다. 풍기. 중풍. 바로 이 풍열이 중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몸이 비만한 편이면서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고혈압, 동맥경화 있는 분은 중풍에 안 걸리고 심장병에 안 걸리면은 돼지고기를 비롯한 동물성 지방을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증, 협심증, 뭐 담석증이나 통풍이 있는 분도 돼지고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한약을 복용할 때는 물론이고 안 그럴 때도 사실은 돼지고기를 조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약 복용할 때 무조건 돼지고기를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풍을 비롯한 성인병이 있거나 또는 그런 병에 걸릴 위험성이 좀 있는 경우 또 그리고 체질적으로 몸이 냉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이 돼지고기가 차가운 성질이면서 소화에 부담이 되니까 좀 주의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밖에 혹시 어떤 경우에 또 돼지고기를 주의해야 될까요?
찬바람으로 인한 감기에 걸렸다거나 여러 질병들의 초기에도 돼지고기를 피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 질병의 초기라든가 혹은 회복기 때 만약 소화장애가 생겨서 꽉 막혔다 이러면은 그 질병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자, 병 들면 애들이나 누가 어른들이나 음식 잘 조심해야 되겠죠.
맞아요.
며칠간 참았습니다.
네.
아, 나 먹고 싶어. 아직 병이 완전히 안 나았는데 특히 돼지고기 족발을 먹었다 뭐 이런 삼겹살 먹었다.
예.
그러면 꽉 다시 병이 심해집니다. 그런 병, 그 병을 뭐라 그러느냐. 식복이라 그럽니다. 식복. 하기는 뭐 병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해도 다시 그 병이 심해집니다. 그때는 과로할 노자를 써서 노복이라 그럽니다. 노복. 근데 이거는 이제 식복이죠.
네.
그래서 완전히 안 나은데 돼지고기나 혹은 소화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었다.
네.
다시 꽉 채하면서 병이 더 심해지거나 다시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라면은 질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돼지고기라든가 소화 잘 안 되는 음식은 피해라. 뭐 그겁니다. 자, 그러면 자, 돼지고기는 주의해야 되는데 왜 소고기는 왜 말을 안 하느냐 이런
네.
궁금증이 있으시겠는데 소고기는 비위장에 도움을 주는 육고기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다른 고기들에 비해서 소고기가 그래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질 자체가 중간 성질 내지는 약 약간 따뜻하거나 중간이니까 뭐 먹었다 해서 크게 열을 막 올려준다거나 혹은 몸을 냉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시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를 올려주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약 먹을 때 금해야 되는 음식도 뭐가 있을까요?
아, 경우에 따라서 콩 종류도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 이 콩이 해독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해독제가
네.
검은콩하고 감초를 다닌 감두탕입니다. 해독제니까 심지어 한약의 약효도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효가 센 게 녹두거든요.
예.
그래서 한약 복용할 때는 녹두죽은 드시지 말아야
맞아요.
된다.
들어봤어요.
또 마찬가지로 녹두를 키워서 나물로 만든 게 숙주나물이죠. 숙주나물도 한약 드실 때는 좀 조심하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녹차도 이게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약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약 복용하는 동안에는 녹차도 마시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 마시더라도 한약하고 시간을 좀 띄우고 이렇게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이라든가 한약에 따라 가지고 차가운 음식이라든가 식초라든가 무 같은 것도 피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아, 결국은 한약을 복용할 때 금해야 하는 음식은 체질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아, 그럼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한약 복용을 할 때 체질에 따라서 또는 질병에 따라서 먹으면 병이 악화되거나 혹은 약효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하는 음식이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경우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음식의 성질이 열성이냐 냉성이냐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열이 많은 병증이라면 맵고 얼얼하다 또는 두꺼운 기름이 뜨는 음식으로서 열을 막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안 되겠죠. 또 병 자체가 냉한 병자 한증이다. 이럴 때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라든가 날 음식, 뭐 생채소, 생과일 이런 것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질병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간장에 병이 있다 할 때는 좀 담담하고 조화를 시켜주는 음식이 좋고요. 좀 매운 음식이라든가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네.
또 심장 질환에는 채소하고 과일이 좋고요. 반면에 술이라든가 매운 음식, 짠맛이 강한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또 비위장 질환에는 기름지거나 차갑거나 미끄러운 성질의 음식 그리고 날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 신맛이 강한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네.
또 호흡기 질환에는 부드럽고 담담한 음식을 먹어야지 쓴맛이나 짠맛이 강한 음식 피해야 되고요. 또 신장 질환에는 짠 음식이나 맵고 아주 신나는 음식은 피해야 되고
예.
단 음식도 적게 먹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감기 걸리면 감기 초기에
네.
땀을 나게 하는 약을 먹잖아요.
예.
이럴 때는 신맛 음식 안 됩니다.
아.
귤, 레몬 뭐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생활 속의 한방 동국대학교 한의과 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5138번 쓰시는 분, 매일은 아니지만 꼭 들으려고 노력하는 애청자입니다. 제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신청하고 갈게요. 윤정아의 언제 벌써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매일매일 시간이 돼서 이렇게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더욱 좋지만 이렇게 짠 내서 시간 될 때마다 들어주시라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휴대폰 뒷자리 5138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윤정아의 노래입니다. 언제 벌써.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몸의 장기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 질환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네.
이런 더운 여름철이나 기온이 올라갔을 때 식중독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식중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식중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이고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건가요?
예, 이 식중독이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기에 감염이 되고 설사나 복통 등이 나타나는 질환을 통칭해서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식중독은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이 있고
네.
이런 미생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독소나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또 식중독은 세균성과 말씀드린 바이러스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화학물질 독소에 의한 경우는 뭐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나 여러 가지 것들이 원인이 화학물질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중독 중에서도 같은 음식을 네. 먹고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에를 네. 이제 집단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서 병원에 가면 장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장염하고 식중독은 전혀 다른 건가요?
예, 그렇죠. 사실 식중독이라는 말보다는 장염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장염이라는 거는 말 자체로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의 진단명입니다. 식중독 역시 세균이나 독소에 의해서 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유사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음식물 섭취를 통한 감염성 장질환을 식중독이라고 하고 또 주로 세균 감염을 통해서 식중독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흔한 그 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균이 포도상규균이라는 균인데요.
네.
사실 우리 주위에 그 늘 같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세균의
맞아요.
하나입니다.
네,
우리 피부에도 다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 포도상규균이 피부염도 일으키고 중이염, 방광염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 역시 음식. 에도 역시 포도상규균이 상재하고 있다가 날씨가 더워지면 증식이 활발해지고 그렇게 해서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식중독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균이 살모넬라 균이에요.
네.
이 살모넬라라는 균이 사실 열에 약해서 저온살균만 해도 충분히 사멸이 되는데 요즘에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저온살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음식물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이나 미국에서는 뭐 거북이 애완용 거북이 이런
네.
것들이 문제가 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이제 닭과 같은 가금류 그리고 이제 달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비브리오균이라는
네.
게 있어요. 이 비브리오균은 콜레라균도 이 비브리오균의 일종인 것처럼 역시 식중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네.
이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나 갯벌에 많이 있고요. 수온이 올라가면서 왕성하게 증식을 하죠. 그러면서 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 어패류나 이 해산물에 증식이 되면서 식중독을 유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대표적인 식중독균 중에 가장 익숙한 것이 아마 대장균일 겁니다.
네.
대장균이라고 하면 사실 다 몸에 해로운 유해균은 아니고요.
네.
유익한 유익균도 있지만 개 중에는 또 장염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이 있는 대장균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57 대장균 같은 경우는
네.
장 출혈성 식중독을 일으켜서 매스컴에도 가끔
네.
뉴스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대장균 같은 경우도 흔한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통조림. 이나 소세지 같은 경우가 네. 식중독을 유발할 때 원인이 되는 게 이 그 보툴리눔 독신을 네. 독소를 만들어내는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균도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도 굉장히 많지만 또 바이러스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식중독이 요즘에는 사실은 위생 관념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런 세균성 식중독보다 네. 사실 철을 가리지 않고 특히 이제 뭐 겨울철에까지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성 이제 식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장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입니다. 네. 아마 아기 키우신 어머님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보통 물을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되고 그다음에 2차 감염도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심지어 겨울철에 설사를 일으키고 장염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오염된 음식을 먹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예. 의심되는 음식을 먹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을 보고서 네. 원인 세균이 어느 것일 것이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네.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아주 짧아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만에도 이제 식중독. 꽤 관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는 사실 2-3일간의 잠복기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간의 잠복기가 보통 동반이 된다고 하죠.
네. 보통 증상은 뭐 구토, 두통 뭐 그런 것들이죠?
예, 맞습니다. 가벼운 뭐 배탈 증상부터 설사나 구토와 설사가 심해지면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뭐 가벼운 배탈 증상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심각한 합병증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데 이 식중독을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식중독 예방은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시는 방법들이죠.
네. 네,
모든 음식물은 익혀서 먹는다가 예. 원칙입니다. 그리고 물은 가능하면 반드시 끓여서 먹는 게 원칙이고요.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조리된 식품을 그냥 괜찮겠지 하고 다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다시 드시려 할 때는 충분히 다시 끓여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요리를 하게 되는 칼이나 도마와 같은 주방 용품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굉장히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네.
그러나 사실 냉장고 안에서도 균의 증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네.
주셔야 하고 특히 냉동 상태, 냉동실에 있는 음식 자체도 올렸다 다시 그 얼은 게 녹았다 하면서
네.
균 증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있는 음식도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앞서서도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주로 생길 수도 있다고는 하셨지만 식중독하면 그래도 여름철에 더 많이 네. 생기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있나요?
예, 네, 아무래도 여름철에 덥고 습한 날씨가 세균들이 살아가고 증식하는 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예.
것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온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도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식중독에 만약 걸렸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또 주의사항이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예, 식중독의 1차적인 치료는 이 구토나 설사로 인해서 체내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탈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네.
예, 어린아이나 특히 이제 지병이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 탈수가 교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콩팥 기능이 갑자기
네.
예, 나빠지는 급성 신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사실 식중독에 걸리면 음식을 먹으면 또 설사가 계속 나올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다면 음식을 입을 통해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맵고 자극적인 것은 물론 당연히 피하는 게 좋겠고 이제 설사가 있을 때는 유제품들은 조금 피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좀 덜한 미음이나 쌀죽부터 시작해가지고 편안한 음식으로 수분 섭취와 함께 드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병원을 찾으셔서 정맥 주사, 수액 주사를 통해서 탈수를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철 대표적인 소화기 감염성 질환인 식중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건강 관련해서 궁금증 남기실 수 있는 게시판 마련되어 있고요.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한 아침 방송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 휴대폰 뒷자리 5326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Monta 하나만의 얘기는